네, 드디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정석의 6편째 차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앞선 5편에서는 되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셨고요. 이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중앙 관리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그룹을 활용할 수 있을지, 즉, 개개별 리소스마다 다니시지 않으면서 중앙에서 그룹에 대한 소속원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계정을 묶을 건지, 어떻게 권한을 줄 건지에 대해서 뭐 AG, DLP, 뭐 이런 식의 제가 단어를 쓰면서 그룹 관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윈도우 서버 2012부터 제공하는 동적 액세스 제어를 통해서 정적인 관리 방식이 아닌 동적인 방식의 관리를 통한 그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의 거주 지역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권한을 뭐 회수하는 기술, 아니면 사용자의 부서에 따라서 권한을 할당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5장의 약 50분 동안의 내용이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AD 기초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필수 사항들 몇 개를 살펴보고요. ADDC가 여러 대가 있을 때이 복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복제를 왜 해야 되며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는 얘기, 사이트에 대한 얘기까지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릴 것이 컴퓨터 계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AD에 가입을 하면 컴퓨터 계정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액티브 디렉토리 초심자분들께서 AD에 웬 컴퓨터 계정?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컴퓨터 계정이 생겨야 될 이유를 잘 모르십니다. 근데 컴퓨터 계정에도요, 암호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선 편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암호는 그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주기적으로 컴퓨터와 도메인 컨트롤러 사이의 교신을 통해서 암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계정과 도메인 컨트롤러는 이둘 사이의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채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안 채널이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생기냐면은 컴퓨터의 암호가 주기적으로 변경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기적이라는 것의 기본값이 30일인데요. 30일 이내에 컴퓨터가 도메인 컨트롤러랑 교신을 못하면 도메인 컨트롤러 봤을 때는 이 컴퓨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라 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둘 사이의 보안 채널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메인에 가입되어지는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은 컴퓨터 인증이 되고 나서 사용자 인증을 받게 되는데 컴퓨터 인증이 안 되게 되고 컴퓨터 인증이 안 되면 보안 채널이 안 맺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도 로그인할 수 없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 AD를 쓰시는 분들께서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에러가 뜹니다. 컴퓨터와 뭐 트러스트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뭐 할수 없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많이 생각하세요. 그럼 공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컴퓨터 암호가 있다는데 우리 사용자 암호 모르면 사용자 암호 리셋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암호를 강제로 재설정하듯이 컴퓨터 암호도 재설정할 수 있다. 생각하시지만은 컴퓨터 암호는 강제로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메인에 가입되어지는 컴퓨터였다면 도메인에 나갔다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요. 한번 깨진 이후에는 이둘 사이에 보안 채널은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회사 사람은 한번 회사 들어왔다 나가면 6개월 있다 들어와요. 6개월 이내에 도메인 컨트롤랑 무조건 교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VPN을 사용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윈도우 서버 2008 이후부터 제공하는 다이렉트X 쓰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도메인에서 해당되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AD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에 가입되면 컴퓨터 계정이 생깁니다. 이 컴퓨터 계정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들의 옵션 값이 있고요. 여기에 당연히 패스워드 있을 거예요. 그럼 패스워드가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기본값은 3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바뀌었다면은 이 계정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것이 열어놓았던 when changed라는 속성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이 when changed가 3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계정이 30일 이내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이고요. 이 컴퓨터 계정은 더 이상 안 쓰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D에 조인되어져 있는 쓰레기 컴퓨터 계정들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0일이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그룹 정책 내에 해당되는 값이 있습니다. 도메인 정책 안에 보시면 보안 옵션에 도메인 구성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이 설정이 안 되어져 있으면, 네, 최대 사용 기간이 설명해 보시면 30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0일 이내에 암호가 바뀐다는 것이죠. 아예 암호를 안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암호를 안 바꾼다라는 정책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상 권장하지는 않고요. 가끔 실습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VM은 주기적으로 암호를 바꾸지 않겠죠. 주기적으로 안 켜지니까, 가끔 켜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이 옵션을 켜놔서 아예 둘이 암호를 안 바꾸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만 별로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도메인 내에서 컴퓨터 계정도 도메인 컨트롤러랑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암호라는 것이 있고 이 암호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이것이 변경되지 못하면 보안 채널이 깨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D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스라고 하는 컨테이너의 계정이 만들어 컴퓨터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예, 이 화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컨테이너는 제가 앞선 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OU가 아니기 때문에 그룹 정책을 따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룹 정책은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식의 조직 구성 단위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유저도 디폴트로 만드시면은 유저스 안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자 본인이 원하는 디폴트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때 바꾸는 명령어가 리디렉트 유저와 리디렉트 컴퓨터라는 명령어인데요. 자세한 활용 방법은 검색 엔진을 통하시면은 리디렉트 유저에 그래서 뭔가를 OU 같은 걸 지정을 해놓으시면은 계정이 새로 만들어지면 해당되는 계정을 OU 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리디렉트 컴퓨터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지정한 OU 안에 모든 컴퓨터 계정이 디폴트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대규모로 무언가를 변경을 해야 될 때 지금은 파워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많이 활용하셨던 것이 뭐 이런 것도 있죠. 거꾸로 엑셀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를 사용자의 프로퍼티를 부서명,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AD로 밀어넣고 싶어요. 거꾸로 AD 있는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어떤 식의 CSV 파일로 만들어놓고 이걸 다른 데로 활용하고 싶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LDIFD라는 툴이 있고요. LDIFD를 사용하시면 AD 내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벌크로 대량으로 뽑아내고 밀어넣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활용해가지고 많이 했던 것이 뭐 회사의 전화번호가 02에서 뭐 06으로 바뀌었을 때 아니면은 이메일 주소가 골뱅이꼬알라.com에서 골뱅이꼬알라.co.kr로 바뀌었을 때 이런 식의 무언가의 대규모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툴로 LDIFD라고 하는 툴을 활용을 했고요. 이 툴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은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넷에 가보시면은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AD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셨으니까요. 조금은, 예, 위의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DC가 여러 대가 있으면 이 둘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맞추게 하기 위한 복제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 복제 방식은 멀티마스터 방식으로 복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멀티마스터의 의미는 뭐냐? 여러 곳에서 동시에 라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정보를 정확하게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뭔가 틀리지 않도록 그 보증을 해야겠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정확성 및 인테그리티 무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관적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그리고 여러 개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합쳐져야 되는 형태로도 가져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복제를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의 부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처리되는 퍼포먼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C 같은 경우는 상호 간에 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멀티마스터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필요한 경우에 변경 대상을 가져간 형태의 풀 방식의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앞선 편에 설명드렸던 스키마, 구성, 컨피그레이션이죠. 도메인, 글로벌 카탈로그, 어플리케이션이 개개별 파티션별로 복제하는 방식이 다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DC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복제하면 제일 좋을 것인가? 서로 관계가 있겠죠. 1번이 2번이랑 복제, 2번이 3번이라고, 3번 1번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복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AD 도메인 컨트롤러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이 되게 뭐 많은 분들이 2000부터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건데 2000대는요 이런 경우죠. 최한웅이라는 사용자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최한웅 여기도 최한웅 있으면 둘이 똑같은 데이터예요. 최초에는요. 근데 한 관리자가 ADC에서 최한웅의 부서를 바꿨고요. 또 한 관리자가 B에 가가지고 최한웅의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러면 같은 개체의 변화가 두 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면 윈도우 2000대는 개체 단위의 복제였기 때문에 이 둘의 복제는 충돌이 납니다. 즉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03 이후부터는 이 어트리뷰트가 틀린 것은 서로 복제를 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제 단위가 어트리뷰트 단위라는 것이고요. 최대한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감지해서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정상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제 메커니즘이 다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슬라이드에 되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DC는 여러 군데에서 변경하고 복제할 수 있다. 멀티마스터.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건 없다.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파티션 단위로 한다. 스키마 따로, 컴필레이션 따로, 도메인 따로, 글로벌 카탈로그 따로, 어플리케이션 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트리뷰트 단위로 복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도메인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는 상호간의 그물 구조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서버가 파악한 가장 최적의 복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도메인 여러 대가 같은 데이터를 서로 복제하고 있겠죠. 근데 포레스트 내에 다른 도메인이 생겼습니다. 즉 같은 포레스트지만 도메인 B가 생겼어요. 앞선 편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A와 B의 스키마와 컨피규레이션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와 B의 어트리뷰트 중에 포레스트 전체에서 검색되어야 되는 것은 글로벌 카탈로그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같은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스키마와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서로 복제를 합니다. 도메인 데이터 빼고는 서로 복제를 하겠죠. 이렇게 파티션 단위로 복제가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글로벌 카탈로그가 A1, A4, B1이 설계가 되어져 있다면 이들끼리 글로벌 카탈로그를 복제하기 위한 토폴로지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자분들께서 개개별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면 굉장히 복잡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디렉토리 내에는 이러한 복제 구조를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복제 토폴로지를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컴포넌트가 주기적으로 동작해서 AD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여러 개 생기더라도 이러한 구조가 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이 복제 구조를 잘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해가 잘 되신다면 앞선 편을 정말로 열심히 잘 공부하신 겁니다. AD 데이터베이스는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레스트 전체 똑같은 스키마 컴필레이션 그리고 도메인별로 똑같은 도메인 그리고 도메인 내 데이터를 포레스트 전체에 서로 검색하기 위한 글로벌 카탈로그 이러한 파티션 및 역할별로 복제 구조가 따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슬라이드가 AD 복제를 잘 보여주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복제를 하는 구조가 이렇게 틀리다. 그리고 DNS 만드실 때 보셨지만 DNS 내에서도 포레스트 전체에 복제할 거냐 아니면 도메인 내에 복제할 거냐 기억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제가 여기서 네, 새로운 존을 하나, 영역을 하나 만들 때 AD에 복제할 거다. 네, 다음 누르고 여기서 나온 메뉴죠. 포레스트 전체의 DNS 다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도메인 내에서 DNS 서버가 있는 곳으로만 서로 복제하겠다. 그다음에 DNS가 없더라도 다 복제하겠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는 왜 생겼냐? 2000대는 어플리케이션, 즉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티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DC와 DC가 다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DNS가 없더라도요. 근데 2003부터는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이 생겼기 때문에 DNS에서 사용하는 것들만 서로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옵션 선택한 데가 뭐냐? 또 다른 용도로도 AD 파티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께서 쓰시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 AD의 파티션을 쓰게 설계했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DC들끼리만 서로 복제할 수 있도록 구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레스트 와이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 추가적으로 만드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복제 구조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AD의 복제는 네트워크가 빠르다는 가정 하에서 모든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네트워크에 느린 구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서울은 서울 내에서는 다 빠를 겁니다. 부산은 부산 내에서 다 빠를 거예요. 근데 서울과 부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네트워크가 빠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그렇게 느리다라고 생각 안 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통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DC를 찾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DNS죠. DNS에다 물어봤어요. 그럼 회사의 DC 목록이 쫙 나올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서울엔 DC 목록이 첫 번째로 걸렸어요. 그럼 미국 사람이 어디까지 옵니까? 한국까지 오죠. 그리고 미국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땡겨갑니다. ADDC는 서로 간의 복제가 거의 실시간을 기반으로 서로 복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느립니다. 둘 사이에. 네트워크가 느리다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가 양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랜, 여기는 랜, 이 둘 사이는 웬 구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AD에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입혀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뭔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다른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넘어가지 못하게 또는 이 둘 사이의 복제는 뭔가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그럼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묶어야 되잖아요. 이 구조를 액티브 디렉토리 사이트라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AD에서 아무 작업도 안 하시면 디폴트 퍼스트 사이트 네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 모든 DC가 다 빠른 네트워크 안에 있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미국, 한국, 미국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럼 둘 사이는 틀리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은 미국으로 오는 게 빠르고요. 서울은 서울로 가는 게 빨라요. 한국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을 출장 갔어요. 어디 가는 게 빠르죠? 미국 DC 가는 게 빨라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AD가 알고 있어서 가장 네트워크가 원활한 곳으로 로그인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빨리 하면서 다른 네트워크에는 뭔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트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이트를 언제 쓰냐? 첫 번째로는 DC 간의 복제를 제어할 때 느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밤에만 복제하게 만들고 싶다. 느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얼마 이하의 속도만 쓰게 만들고 싶다. 느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실시간을 하지 말고 얼마마다 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복제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시고자 하실 때는 사이트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서비스 로컬라이제이션이 적혀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가장 자신이 봤을 때 같은 서브넷,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AD가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다 보시죠.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관리도구 중에 액티브 디렉토리 사이트 및 서비스라고 하는 관리도구를 여셔야 됩니다. 예를 열어보면은 우리는 만든 적이 없지만 AD 안에서는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미 설명드렸던 디폴트 퍼스트 사이트 네임 줄여서 DFSN이라 부르는 사이트입니다. 서버를 확정해보면 서버 세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이 세대의 서버는 같은 서버넷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의미는 얘네들이 서로 다 빠르게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계별 서버를 확장을 해보면 Entity Setting이라는 항목이 있고 우리는 만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복제를 설계해 놓은 복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DC 두 번째 걸 깔고 나서 세 번째 깔고 나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만들어져 있다 가정을 하죠. 만약에 얘가 지워졌어요. 이렇게요. 없다 가정을 하면요. 이 코어 입장에서는 현재 최적의 복제 구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깐 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모든 작업에 복제 토폴로지 확인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복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구조를 설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얘를 강제로 구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복제하면 좋은지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AD가 판단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제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게 다시 나왔죠. 이렇게요. 제가 하나를 지웠는데 바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은 주기적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요. 언제? 언제? 지금 이 복제 구조는 DC 사이의 네트워크 구조가 다 연결된다는 가정화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번은 코어랑만 연결되고 코어는 2번랑만 연결돼요. 회사 네트워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복제에 대한 개체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고요. 원하신 경우에 AD를 DC를 까시고 조금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KCC를 가동시키시면은 네, 복제 토폴로지가 동작을 합니다. 이를 더블 클릭해보면 어느 서버에서 복제해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정도 네, 한 시간에 한 번씩 하겠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도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죠. 복제를 어디서 해올지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그렇지만 얘네들은 같은 사이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간적으로 계속 복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른 서버에서 파악하고 가지고 오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서버는 자동으로 다 GC가 됩니다. 근데 GC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서버의 엔티티 세팅에서 네, 얘를 제거를 하시면 해당되는 서버는 더 이상 글로벌 카탈로그를 안 하는 셈이 됩니다. 거꾸로 체크를 하시면 해당되는 서버가 글로벌 카탈로그가 되는 거죠. 사이트 이름에서 클릭해봤더니 또 엔티티 사이트 세팅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유니버셜 그룹 자격 캐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유니버셜 그룹은 포리스트 전체에 대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포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는 글로벌 카탈로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니버셜 그룹을 사용하시면 항상 도메인 컨트롤러가 정보를 확인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글로벌 카탈로그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도메인 컨트롤러가 글로벌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굳이 TC를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글로벌 카탈로그를요. 그렇지만 글로벌 카탈로그가 뭐 본인 네트워크 하나밖에 없다라는 경우에는 항상 이걸 가서 가지고 오면 성능상의 부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해당 사이트에 글로벌 카탈로그 없으면 넘어갔다 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지고 와서 캐싱을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얘를 네, 체크하시고 네. 여기서 캐시를 가지고 쓰라는 형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쓰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이트 내에 모든 DC가 GC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시킬까요? 회사 내에서 랜, 웬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러 개 생기면 이런 식으로 서브넷을 만듭니다. 제가 192.168.50.0.24 이 네트워크는 얘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IP를 가지면 이 사이트로 보자는 거죠. 여러 개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여러 개 서브넷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92.168.60.0.24 얘도 우리 회사 서울이다.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미국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새 사이트 만들기 해서 USA 사이트 네, 그 다음에 얘는 잠시 설명드릴게요. 사이트 링크 확인 누르면 또 다른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현재 여기는 서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USA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새 서브넷 10.10.0.0.24는 USA다. 그 다음에 새 서브넷 20.10.0.0.24도 USA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그 서브넷과 매핑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만약에 코어가 USA예요. 그럼 이렇게 잡아다가 툭 던지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당되는 코어는 20점대 IP와 10점대 IP를 서비스하는 DC가 되는 거예요. 이 서버 다시 들고 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오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에 가까운 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네. 무언가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되겠죠. 왜냐? 이 사이트와 이 사이트는 웬 구간이다. 즉 느린 네트워크가 들어있다. 라는 구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디폴트 사이트 네임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바꾸셔야겠죠. 이런 정보들은 컴퓨레이션 파티션에 저장이 되고요. 포레스트 전체에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사이트라는 의미는 빠른 네트워크. 빠른 네트워크에 대한 구분은 네트워크 서브넷을 보고 한다. 그래서 사이트의 서브넷 구조가 매핑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사이트와 사이트에 대한 복제는 아직 설명드려야 하는 그 무언가가 반영이 돼서 이 둘 사이의 복제를 제어한다는 것이죠. 이미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새 사이트를 만들 때 나왔던 이 사이트 링크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담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 속도, 그 다음에 어디로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구분을 사이트로 한다는 시점을 알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사이트가 언제 만들어질지는 충분히 예상하실 겁니다. 어떤 권장도 없습니다. 해상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권이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사이트를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가 충분한 네트워크 있다. 그러신 분은 가장 이상적으로 그냥 원 사이트로 쓰시면 되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네트워크를 인지시켜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로 쓰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AD에서는 사이트를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언제 필요하냐? 첫 번째 나와 있죠. 네트워크 느릴 때. 두 번째로 같은 지역 안에 있는 DC를 쓰게 만들어서 인증 속도를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의 쿼리나 이런 걸 빠르게 할 때. 익스체인지 서버도 자신의 같은 영역에 있는 DC를 어떻게 찾냐, GC를 어떻게 찾냐? 전부 다 사이트 보고 찾습니다. 사이트가 안 만들어졌다? 익스체인지도 넘나듭니다. 네트워크를요. 그리고 서비스 로컬라이제이션, 즉 같은 지역에서 뭔가를 처리하고 싶을 때죠. 마지막으로 DC와 DC 사이에 복제 시간이라든가 사용하는 대여포 이런 걸 제어하고 싶을 때도 다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이트 간의 복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사이트 내부터 보셔야 되죠.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빠르고 내부 네트워크니까 별도의 뭔가 없죠. 그냥 계속합니다. 그리고 트래픽도 서로 압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에 있는 것처럼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노티하고 풀로 끌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트가 분리된 경우는 네트워크가 느리다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 긴급 복제 같은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뭐 암호 같은 거 오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크게 데이디가 설계되는 경우 이런 경우 생겨요. 한국에서 계정을 만들었어요. 아직 이쪽에서 계정 안 보일 수 있겠죠. 이유가 뭔가요? 복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하나요? 아 이제 뭐 또 AD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뭐 리부팅도 하시고 많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요 이러한 정보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본인의 계정에 특정한 기능들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야 되고 시스템 내에서도 뭔가 정보를 가져가야지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당되는 네트워크에 적절하게 AD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 간에 이 복제라는 이 슬라이드의 가운데 영역이죠. 얘를 처리하는 것을 사이트 링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이트 링크는 인터 사이트 트랜스포트에 IP라는 항목과 SMTP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IP는 동기 방식으로 처리시키는 거고 SMTP는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데 당연히 동기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시기 기본 동기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이트 링크를 더블 클릭해봤더니 이 사이트와 이 사이트를 연결한 구조이고요. 180분마다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일정은 전체다. 근데 만약에 일요일은 일요일마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해당되는 영역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놓으면 얘는 일요일만 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사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새 사이트. 그래서 A와 B, C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사이트 링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 사이트 링크. 그래서 확인 누르면 두 개가 됐죠. 이런 경우에 얘는 50분, 50원 이렇게 해놓으면 둘 중에 뭘 사용할까요? 얘를 사용을 하겠죠. 얘를. 즉 사이트 링크를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이트와 사이트에 연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A와 B 사이트가 이렇게 돼서 50원의 코스트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와 여기가 30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100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A에서 B, C. A에서 C로 복제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요? 두 개를 합친 가격이 80원 훨씬 싸죠. 사이트 링크를 이용해가지고 A와 B와 C 사이의 복제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A랑 C는 언제 사용할까요? A, B, C 사이의 연결이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던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D에서 사이트를 링크를 만드실 때 이 코스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A, B, C가 정상이면 A, B, C를 통해서 가게 만들지만 문제가 생길 때 A와 C를 다이렉트로 복제를 해라 라는 식의 설계 구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윈도우 서버 2008부터는요. 리드 온리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또 재밌는 개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는 읽기와 쓰기가 다 되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AD에서는요. 그런데 라이트를 하지 말아야 되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 인증 전용이에요. 인증 전용. 즉 아니면 AD를 로컬에서 읽기만 할 뿐이지 쓰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로컬에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DC를 놓을 장소가 보안성 높지 않아서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라이트를 할 경우는 라이트가 가능한 DC로 가야 됩니다. 더불어 해당되는 RODC 안에는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뭐냐? 패스워드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여기에 RODC가 있고요. 여기가 일반 DC가 있어요. 사용자가 여기로 인증 요청을 했어요. 패스워드 없어요. 어디 갔다 와야 되면 이리로 갔다 와야 돼요. 그럼 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요. 항상 모든 걸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느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캐시할 수 있는 사용자의 명단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는 어트리뷰트를 뭘 캐시할 건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캐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코알라, 기린, 뭐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이 셋만 패스워드를 여기에 캐시해라 라고 지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로케이션과 관련된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캐시해라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RODC는 말 그대로 읽기만 되는 도메인 컨트롤러인데 보안상으로 취약한 지역, 즉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뭔가의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RODC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여기서 처리되어야 될 사용자들이나 사용자들의 패스워드나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08 이후를 쓰고 계신다면은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뭐 사람이 몇 명 없는 지역에다가는 RODC를 배치시키시고 여기에 그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패스워드만 캐시하도록 만드시면은 보안상으로 안전한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DMZ 영역에다 배치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